자, 앞에 우리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우리 해봅시다. 예. 33절부터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하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레위기와 함께 연결을 해본다면은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 이 앞전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막은 25장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면은 8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장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을 이유가 무엇이냐? 뭐 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이제 22절로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거기서 또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 이제 이것이 초목적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오실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족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은 너와 하나가 되어서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면은 주권이고 통치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는 3요소를 말씀한 거예요. 백성, 땅, 그리고 주권. 이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중에서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애굽에서 백성들이 이루어져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시내산에서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곧뭘 이야기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이지요. 그 세운 것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막 모아가지고 세우는데 하나님은 모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식은 누구였어요? 창세기 16장에서 난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육적인 사람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21장에서 낳은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애는 8살 될 때, 8일 될 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하고. 그래서 이 언약을 맺었던 이삭 하나를 통해서 누구를 내다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보통 성경학자들이 한 200만 이상이다. 예. 애기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200만 이상을 만들었으니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그들과 약속을 맺기 전에 먼저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내 소유 특별한 너희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 풀고 있는 손수건 하나도 잃어버리면은 그럼 잡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온 세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너희가 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것인데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들지를 못해요. 어느 때 건들도록 하냐면 죄가 이렇게 많을 때는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됐어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을 만들 한마디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 행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에 행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법을 주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와 도덕적인 법이 이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도덕과 윤리적인 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공동체의 그 삶을 위해서 법을 준 거예요. 그 시민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사법을 줬지요.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을 주셨어. 그리고 난 다음 이걸 성문화 시켜가지고 이제 법을 선포를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계약을 맺자. 그리고 계약은 당사자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대표적인 자들을 70인 예. 그들이 계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하고 계약을 맺은 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잘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제사를 드렸던 그 피, 그 피를 가지고 뿌리지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언약이 체결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런데 그 창조자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대표적인 이름이.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자. 그리고 뭐예요? 한번 약속하시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주인 왕이 되신 거예요. 기가 막혀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결정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권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권보이면 기준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은 법을 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을 준 것은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멀리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니까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포장을 치고 문에 휘장을 달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딱 세워서 성막이 딱 세워지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어버려요. 회막은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 덮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한마디로 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기가 막혀버리잖아요. 이게 곧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가 어디에 거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성막을 쳤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이제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아들로서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랬다면 이제 왕이 오셔서 어디에서 좌정하시냐? 바로 법궤,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이 천사가 딱 마주보고 이렇게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기에 좌정하신 거예요. 이 조그만데 좌정하시겠어요? 임재를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보좌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위에서 쫙 퍼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뭐였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맞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는 성막 위에 있었다. 그 말은 이 성막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의 바로 왕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들과 만나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듯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닮도록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돼.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럼 거룩이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것의 총주제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레위기를 이제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성막에 못 들어간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의 숫자가 많다 해서 참 예배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만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참석에 있으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전혀 다르게 된 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하고 막 허전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 드린 다음에도. 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곧 뭐냐면은 이 성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왕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궁전이단 말이에요. 왕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제사를 드리게 들어가는 것은 한마디로 백성들이 이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왕궁에 들어갈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이란 말은 뭔 말이냐? 고별됐다. 이것은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하고 분리됐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곧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피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제물이 희생이 되고 피가 뿌려진 이유가 한마디로 왕이신 하나님을 알현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은 그것이 뭐냐 가지고 있는 죄가 제거되지 않냐면은 못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서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아가서 배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덕법을 주셨고 시민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그 율법 안에 주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하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놓쳐버릴 때 아, 우리는 구약의 제사 그건 못 드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주었던 것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도덕법도 할 수 있고 시민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이지 전혀 못할 일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이것을 100%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왜 못하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다. 첫째 꼭 알아야 될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지 한마디로 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 생각한 거지요.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0%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0%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지금 정통파 유대인이어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처음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도.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해 본다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그 본질까지 다 지키겠습니까? 100%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100%는 못 지켜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켜나가다가 사람 속에 지금도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오는 법이 제사법이다. 할렐루야. 제사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엎드린 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왕을 아련하게 될 때 정중하게 인사를 예의를 차린 것과 같이 이 제사법은 바로 왕을 만나는 그런 의식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까지를 보시지요? 외모만 본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를 보시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는 어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 거예요. 예. 그 이제 이 제사법에서 레위기는 이제 어디에서 말씀하신가를 1절 이제 보니까 레위기서 1장 1절 보니까 어디서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아요. 거기에 좌정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 임재하신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충만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섯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6장부터 7장까지는 다섯 가지 제사가 똑같이 나와요. 그럼 무엇이 다를까? 똑같은 제사의 이름도 나오는데 뭐가 다르냐? 특별히 1장부터 5장에 있는 이 제사법은 모든 평민들에 대한 것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누구든지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2장에도 보십시오. 2장 1절에 누구든지 그러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화목 제물도 누구든지 다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6장에서 보십시오. 6장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6장에서는 9절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번제가 나오죠. 예. 그다음에 25절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을 이르라.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는 제사장의 이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니까 제사장들이지 않아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여기는 뭐야? 자원제예요. 예.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건 필수제예요. 반드시 드려야만 되세요. 자, 그러면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는 이제 큰 기능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번제를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되어서 다 드리잖아요. 다 되어서 8절부터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부리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각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향기로운 냄새까지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이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정말 내 몸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봉헌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안수를 알아야 돼요. 안수를. 그 안수를 할 때에 제사장이 안수한 것이 아니고 여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전가를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전가를 시킨다 그 말은 옮겨진다 그 말은 제사를 드리는 내가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게 되면은 내 죄가 짐승 쪽으로 옮겨가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이냐? 바로 일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안수하는 순간에 이 짐승이 내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일치되어 버린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에요. 뭐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일 때 어때요? 죽이는 것도 누가 죽여야 돼요? 본인이 죽여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칼로 맥을 딴다고 그러잖아요. 콕 찔러서 죽일 때 피가 콜콜콜콜콜 쏟아 나온 이때 내가 내 죄값에 의해서 이가 죽구나 이런 생각도 되겠지만은 바로 이 짐승이 나다라는 의미 속에서 드려지게 될 때에 정말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라는 것이 가슴에 깊이 새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거룩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걸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린 자는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된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 드려버리잖아요. 예. 다 드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이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럼 제사장은 또 누구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에 대한 부분, 번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의 가루를 드린 거예요. 예. 그 2장에서 보게 되면 소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은다 그랬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린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은 넣지 말아야 되고 또 꿀도 거기는 드리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넣어야 될 거 13절에 보면 소제물은 소금을 넣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곧 뭘 드린다는 것이냐? 한마디로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깨끗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는 뭐예요?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러면서 어때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꿀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마디로 뭐예요? 죄와 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면서 소금인데 언약소금, 소금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제 삶을 하나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장에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그 교제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그래. 너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이거 화목제입니다.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재물을 놔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은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화목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되어지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화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안 맞는 이야기다. 그 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걸리면은 직접 찾아가서 못한다 할지라도 카톡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저에게 죄가 있으면은 잘못됐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받으면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이 부분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서 진실로 사과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주면 훨씬 좋고 받지 않았을지라도 진실로 아뢰고 갔을 때는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화목은 특별하게 이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식사를 공동체 식사를 하지 않아요. 화목제는. 그래서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감사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하는 그러한 제사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서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이 감사로 드리는 거이지요. 낙헌제라고도 하는데 또 기쁨으로 드리는 거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해서 그러면 특별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가운데로 드려짐으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경우도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4장에서 3절에 제사장이 나오고 13절에는 온 회중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22절에 족장이 나오고 그리고 27절에는 평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이랄지라도 필수적으로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도 성물에 대한 것과 인간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손해를 주는 이러한 죄에 대한 부분은 속건제에서 절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얽혀지는 것에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보상과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번에 완전하게 해결을 하시는 단 한 번이면서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 내 모든 죄를 싹 씻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는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그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깨끗이 해줘버려요. 구약에서는 정죄가 되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저주가 와 있어요. 저주가.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는 대신에 뭐 있느냐? 징계가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놔뒀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도 때릴 수도 있고 물질을 걷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해쳐버릴 수도 있고 인간 관계를 완전히 흐트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거이죠. 왜 그러냐? 그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옷도 하얀 것 이렇게 맞춰놓으면요, 먼지가 묻으면 금방 알지 않아요. 그럼 탈탈탈 턴단 말이에요. 차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막 깨끗이었다가 차가 조금 흐러지면은 대중으로 다니는데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게 되고 엎드릴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짐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때는 너무너무나도 이것은 지금 내 자신이 축복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번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살겠습니다. 소재 내 삶을 들여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화목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속죄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겠습니다. 속건제 하나님에게 드려질 성물에 대한 것, 그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의 멍을 들게 만들고 상처지게 만들고 사람 속에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이 죄를 회개합니다. 속건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깨끗하게 해결된다. 이게 다섯 가지의 큰 제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는 이제 제사장에 대한 문제, 위임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예, 그 다음 날은 어떻게 그럼 삶 속에서의 성결하고 공동체 속에서의 성결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